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현대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게 다음 주일입니다. 왜 오순절이냐 하면 50일을 오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날이고요. 그 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오순절이 뭐 구약에도 계속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구약의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또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추수하는 기간이요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서 보리와 밀을 이제 추수를 시작하고 50일이 지나면 추수가 다 끝나요.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고요.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 부활절로 바뀐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죠? 예, 일요일, 주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 미명에 부활하셨죠. 그리고요, 오순절 역시 성령 강림하신 날 역시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예.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주일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냐? 사도행전 2장 15절 보니까요. 때가 제 몇 시? 3시라고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때가 이르매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죠? 근데 몇 시쯤 임했을까요? 성령이 언제쯤 임했을까요? 오전에 임했을까요? 주일 오후에 임했을까요? 주일 늦게 임했을까요? 새벽에 임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제3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막 뭐 이집트 말 저 유럽 말 막 말로 다른 말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때가 제3시다. 이때는 술 마시는 때가 아니다. 그 3시가 몇 시냐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로 잡아서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1시, 예. 1시가 몇 시일까요? 7시예요. 2시는 몇 시일까요? 8시예요. 3시는 몇 시일까요? 9시예요. 그러니까 9시, 지금이 9시다. 아침 9시다. 아침에 누가 술을 마시냐? 지금 우리도 요즘 시대에도 아침에 술 저녁에 마시죠, 주로. 오후 지나서 마시죠. 아침에 자라, 지금도 안 마십니다. 그 옛날에 이 아침 9시에 누가 술 마시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야.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시간이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오전 한 7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받고 막 모여서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막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듣고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오전 7시나 8시 이때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날 후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며칠 후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예, 잘 아시듯이 열흘입니다. 왜 열흘이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해 주셨고요. 또 개바오에게 보이시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고요.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열흘. 그래서 오순절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교회 초대 성도들은,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1장 13, 14절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아, 그래, 맞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이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게 성령이지. 그래, 우리 성령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다 13절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또 따르는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같이 모인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미스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죠?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블레셋에 막 억압받던 그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시대도요,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언제였냐 하면 에스라 시대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모였을 때,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이는 이 교회 모임을 멀리할 때, 등한히 할 때가 제 영혼이 가장 메말라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예, 그게 딱,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모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요. 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모이지 좀 말자. 왜냐하면 이 모임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를 잡으러 경찰들이 오고 군대가 오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모이지 말자. 어? 그냥 집에서 각자 그냥 알아서 혼자 그렇게 하자. 뭘 날마다 모이냐. 막 그랬던 일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는 게 뭐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라는 거예요. 예, 모이자라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아, 오늘은 참 예배 가기 싫다.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탁 모임에 나가잖아요. 예배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은혜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 이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 달았던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더니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였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거나 가르치시는 장면이요, 누가복음 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베드로의 신앙고백 전에 홀로 기도하셨다고 나오고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이 풍성한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해주셨고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해주셨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풍성히 주고 기도를 강조한 것이 누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 그 일요일 아침, 그날 사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뭐하라고? 모였을 때. 왜 누가는 앞에 물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모였을 때라고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언제 받았어요?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했고요. 또 안수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단어로 누가가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요. 찬양하다가 성령 받고요. 예, 모여서 성령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집에서 샤워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예? 혼자 또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 바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성령 받기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카고의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두 명의 여인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작정하고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가요,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점점 계속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구나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대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시카고에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재 저기를 하기 위해서 연보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suddenly 성령이 길을 걷는데 성령이 무디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제 그만 부어주셔도 돼요. 그럴 정도로 성령의 압도하는 은혜가 어디에서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다가 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뭐 모였을 때 임한다면서요. 혼자도 그렇게 길 가다가 임하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묵상하다가 어느 때는 샤워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때는 길을 가다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나와 이 모임을 통해서 나온 그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성령 받는 지름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호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면 suddenly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갑자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뜻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세요. 겸손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저는요, 저도 사역하고 싶죠. 근데 사역할 힘이 없어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도요, 용서하고 싶죠. 근데 용서할 힘이 없어요. 저요, 병 낫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보니까요. 89세 된 사라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말한 거예요. 13절 보니까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나는 경수가 끊긴 지 89세, 이미 경수도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라의 생각이었고 사라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죠. 14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니까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성령으로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잉태해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 그러십니까? 그럴 때요, 천사가 또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능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능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까 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하, 예수님께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놨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후에 몇 명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아마 이 날이 500명이 아마 본 날은 성경으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40일간 다니면서 다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공간에 50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500명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80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모여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또 1장과 2장, 2장 전에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 그 직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된다고 기록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아, 가룟 유다가 이 직임을 버리고 나갔으니까 시편 말씀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네. 그래서 그 120명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말씀 다른 사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120명이 다시 뽑죠.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였습니다. 열두 사도를 채워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던 거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에 탁 나올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 나에게 은혜 주실까요? 사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실까? 결단에 찬양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사역 우리 선생님들 또 일부 예배 많이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위에 수고하면서 밥을 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서든히 후련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스 운행을 하면서도요, 또 방송실 영상실에서 안내하면서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사역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언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무슨 요일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잠들면서도요. 하나님 잠잘 때에도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219장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보면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해서요, 무슨 날이냐면,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이 성령이고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패배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니까 충성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설교를 한 주간 일찍 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매일을 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방언은사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저녁이든지 꼭 시간을 정해서 사모함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데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기도하자고요. 사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후련히 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시네. 승리의 노래가 보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에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오랜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면의 문제든지 외부적인 문제든지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일 때 임하고요, 기도할 때 임하고요, 사모함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일부 예배에 참여하게 성도님들과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하는 영혼 성령님이 마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거제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마여 주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주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 하나님 아름다운 강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의해 성령이 만들어가 하나님 이 목포가 성령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늘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을 부어주시 하나님이 성령이 목포로 올라가고 전라남도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을 올라가고 세계로 올라가서 아버지 영원 살리고 한복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